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와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좌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의 민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왕과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좌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일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져가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분열이 일고 외부에서도 심심찮게 침략을 통해 이스라엘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라는 장군이 갑작스럽게 왕으로 등극하여 아합 가문을 모조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물론이고 아합의 후손 70명까지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그와 함께 그들이 제사 드리던 바알의 신전과 그 안에 있던 우상들까지 전부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역대 끊지 못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끊기 위해 한번 싸워볼만 했을 텐데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어 섬기던 그 죄로부터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예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 드릴 곳과 섬길 대상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가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그러면 당연히 자신이 차지한 권력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바로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이런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땅을 조금씩 찢어 다른 나라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남유다에도 큰 변화가 일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으로 긴박하게 대치 중이던 때에 갑작스럽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전쟁터로 향하지 않고 말을 돌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던 요람을 치러 갔습니다. 왕을 몰아낼 조로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때마침 남유대의 왕이자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의 조카인 아시아가 전투 중 부상당한 위삼촌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 와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아시아의 할아버지인 요사밧 왕은 그의 아들 여로보암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정략 결혼시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은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예후는 요람 왕을 찾아가 죽이던 차에 그 자리에서 도망치던 남유다 아하시아 왕까지 쫓아가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유다의 왕은 공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남유다의 혼돈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이자 아합과 이사벨의 딸인 아달랴였습니다.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달랴는 갑작스런 혼돈을 수습하기 위해 나서서 가장 먼저 친인척 또는 가족으로 얽혀 있는 자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자들을 찾아서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그의 남편이나 아들이 왕위에 있을 때에도 실세는 아달랴였습니다. 그 왕들 모두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듯이 이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남편이나 아들이 사라지자 누군가가 왕에 오르기 전에 힘이 있을 때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리고 직접 왕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그녀의 남편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역대하 21장에 보면 요사바사의 맏아들이자 아달랴의 남편인 요람이 왕위에 올라 왕국을 다스리게 되자마자 처음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 형제들에게 이미 역할을 다 분배해서 맡겼음에도 요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라 여겼던 자들이 바로 그의 형제들이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그렇게 생소한 장면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나 세계 역사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권력, 힘을 얻기 위한 싸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힘에 대한 욕망은 재물에 대한 욕망과 대동소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힘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 이끌리고 싶지 않아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도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죄된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은 원하지만 그 힘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거의 간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힘을 주셨다는 말은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지휘만 주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는 그 힘에 따른 책임과 섬김이라는 본질이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은 그 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부모로서의 힘, 공동체로서의 높은 직급으로서의 힘, 또 나이가 좀 더 많아 얻어지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사용함에 있어서 책임과 섬김이라는 본질도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힘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는 힘을 가지면 다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한계에 갇힌 인간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주셨음에도 아달랴는 결국 권력의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이런 혼돈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후를 사용하셔서 아합 가문의 우상을 끊으신 것도 또 이웃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 것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려는 의도로 이를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끊어 이스라엘을 살려내려는 의도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약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을 열왕기하 8장 19절이 한 번 더 상기시켜줍니다.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요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줄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악 중에도 다윗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향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주님을 모시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약속은 세상 그 무엇에 의해 그 누구에 의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이 실패 같아 보여도 현재의 삶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이것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보장되었고 미래에 완성될 승리의 가치로 현재를 보고 현재의 삶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패 같아 보이는 삶에서도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평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달랴의 악한 계획대로 이끌려가도록 남유다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달랴의 승리로 끝날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셨습니다. 바로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한 아이를 빼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책임질 사람들을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아이는 예후에 의해 죽임당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였습니다. 아달랴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를 몰래 키우기 위해 준비된 사람은 아하시야의 누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복 누이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지는 요세바였습니다.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그녀는 왕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숨겼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발각이 되는 순간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세바는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좀 더 은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요세바를 선택하여 이 일을 하게 했고 요세바는 순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역대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하 22장 11절을 보면 요세바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딸 요보사보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사보앗은 요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세바는 이제 나오게 될 제사장 요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즉 이방신이 판을 치는 왕국에서도 이방신을 따르는 부모 밑에서도 그녀는 이방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자였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인 제사장 요야다와 함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세바와 요야다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로 삼으셨고 이들은 기꺼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했습니다. 이때 빼내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취하다는 의미의 라크흐와 훔치다는 의미의 카나부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오늘 본문인 11장에 이 라카흐라는 단어가 세 번 더 나오는데 4절에 보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불러 데리고가 라카흐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라는 구절에서 거느리고가 라카흐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에서 이 거느리고가 라카흐입니다. 이 라카흐라는 단어와 연관된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빼내어 사용하신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기꺼이 응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길에 함께 선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역사의 한 점 한 점에 준비된 자들을 빼내어 사용하셔서 그 점들을 이어가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한 점 한 점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빼어내신 자리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빼내어 내신 자들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벌써부터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 역사에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준비된 사람들을 빼내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뭔가 거대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자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며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음으로 주어진 삶들을 한 땀 한 땀 그려나갈 때 우리를 그곳에 빼내어 서게 하신 주님의 목적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교회로 그런 우리를 통해 새로움을 잊게 될 것입니다. 한 살이던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며 키워졌습니다. 3절입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요아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큰 인내를 요구하는 아주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보통 즐거운 시간은 왜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때에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시계 바늘이 마치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힘들 때나 고통의 때입니다. 들키지 말아야 하는 압박 속에 하루하루를 긴장으로 보내야 하는 이 요아스나 요야다, 요사베에게 이 시간은 6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시간은 왕위에 올라도 괜찮을 만한 최소한의 나이가 되기 위해 기다려야만 했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아스가 신앙으로 단단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에 숨어 지내며 제사장 요야다로부터 신앙훈련을 받았을 것이고 이는 한 나라의 왕으로 준비되기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내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지금같이 빠름이 능력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인내란 점점 더 무의미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게도 가끔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지루함과 초조함이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든 빠른 해결을 원합니다. 빨리 해결되지 않을수록 불안함이 더해집니다. 빠름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빠름의 가치만 추구하다 보면 깨어지고 잃어가기 쉬운 균형이 있는데 그것은 진지함 또 깊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진지함 또 깊이가 점점 더 이 빠름을 쫓는 가치 속에서 상실되어 가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은 인내를 통해 우리를 자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유동치거나 휩싸이지 않고 믿음의 깊이와 진지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님 안에서 인내의 시간은 우리를 곧출 세울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현재 내게 처해진 상황이 인내의 시간이라 느껴지신다면 그 시간을 불평과 불안함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돌려 주님의 시각으로 진지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 신앙의 진지함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의 꽃이 아니라 소망의 꽃을 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아달랴가 정권을 장악하고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에 요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좌를 그들에게 보이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가리 사람은 그렛 사람 또는 블레셋 사람이라 불린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다윗 왕 때부터 왕실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위병의 백부장들 또한 다윗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라 마음을 같이 하기에 아주 적합한 자들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그들을 부른 후 왕좌를 보여주었습니다. 왕좌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왕좌를 살려두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왕좌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까지 다 나누며 함께 각오를 다졌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 그동안 세워온 계획을 성전에 모인 백부장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전달했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일 당번을 세 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르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비번은 모두 두 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그 사이를 안식일로 정했습니다. 성전을 찾는 백성들이 가장 많은 이 안식일에 그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적합하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치밀하게 세운 계획을 백부장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 보면 당시 왕실 호위대는 다섯 개의 부대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대의 주인은 각 부대의 백부장이 맡았습니다. 이 다섯 개의 부대 가운데 당일 근무 당번인 세 개의 부대에게는 왕궁을 지키도록 했고 또 근무를 마치고 나가는 두 개의 부대에게는 성전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서 획득해 성전 창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무기들을 호위병들에게 나누어주고 대열을 침범하는 자들은 모두 죽이고 왕을 철저히 경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대로 호위병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변을 감시하며 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런 철통 같은 방어 속에서 즉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가지 의식으로 진행되었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야다가 왕좌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즉위식에서 행해진 세 가지 의식은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책을 주는 것은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세부적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심을 늘 잊지 말고 인정하며 통치하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잘 지켜 행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백성을 섬겨야 하는 것이 왕의 참된 도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름을 붓는 의식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자는 자신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통치해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 요아스는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박수치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14절에 보면 백성이 즐거워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여에 해당되는 이 원어가 열왕기에 다섯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네 번은 솔로몬 왕과 관련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 두 번, 솔로몬의 다스림 속에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또 솔로몬의 주도로 거행된 성전 봉헌식이 끝났을 때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 한 단어는 요아스의 등극이 얼마나 백성이 고대하고 있던 일인가를 잘 보여주지만, 그와 함께 아달랴의 통치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고역이었는지, 아달랴가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환호 속에서 요아스는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환호 소리가 아달랴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아마도 직감한 그녀는 소리를 따라갔고, 마침내 그 소리의 진원지인 성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목격한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봄에 왕이 규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신의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세워진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그 충격과 분노로 아달랴는 옷을 찢고 반역이라를 그덕 외쳤습니다.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아달랴를 성전에서 끌어내어 그녀를 따르는 모든 자와 함께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다. 아달랴는 결국 본인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며 인생의 막이 내려졌습니다. 누구 하나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 없었습니다. 오히려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달랴가 죽고 나서 평온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평온은 제자리에 있어 할 그 무엇이 제자리에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즉 우리의 욕망이 인생의 중심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모셔질 때에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평온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나의 중심에 누가 무엇이 주인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달랴가 죽은 후 여호야다는 언약을 맺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이 언약을 맺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식은 그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구별되어 살겠다는 것을 맹세하고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을 맺도록 했는데, 이때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만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올바른 질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잘 유지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 또 주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해 함께 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이루길 원해하십니다. 그 질서는 앞에 선자로부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마음으로 살 때에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부모가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 때,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향력의 질서가 가정 안에서 세워집니다.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요야다는 이를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주도했고, 이후에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 언약 갱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충성을 맹세한 백성이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언약식이 마치자마자 백성들은 바알의 신당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였습니다. 바알 우상을 뿌리까지 뽑겠다는 백성들의 의지였습니다. 바알의 신당은 여호와의 성전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시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주님과 우상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되이 해석하게 하고 왜곡되이 적용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습관처럼 짓는 죄, 무의식 중에 짓는 죄라도 우리에게서 계속 걷어내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은 이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 안에 세워진 신당을 허물고 자꾸 큰 우상들을 깨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매번 주님 앞에서 새로이 결단하는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도 버거운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소망이라는 단어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지던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모세를 빼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여 독립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위기에 처한 남유다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어 요세바를 통해 요아스를 빼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빼내어 각자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때론 인내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맞추기 위해 신앙의 깊이와 진지함을 갖추도록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빼내어 주신 자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힘이 주어졌다고 여기면 그 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주님께서 반드시 그 힘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임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이 주님의 질서를 위해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식이 마친 후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몰려가 신당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부순 것처럼 우리 안에 숨겨진 죄, 즉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을 늘 반복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 그 죄와의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는 우리의 삶을 통해 지력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역사의 한 사건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소망을 얘기하고 그 소망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해석해낼 수 있음도 지금껏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빼내어주신 사람들이 있었고 또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온 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께서 빼내어주신 자리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걷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힘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용사로 죄와의 싸움을 늘 잘 싸워가게 하셔서 온갖 유혹 속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를 잘 지켜나가게 해 주시고 그를 통해 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늘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